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벌입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대북 제재 결의들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9월에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의 한 관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가 연간 60% 7억 달러까지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산 구리와 납, 아연 등 광물의 수출도 연간 1억 달러 이상은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계된 북한 관리 11명과 10개 기관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 명단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로 소집되는 오늘 긴급회의는 알레포에서 최근 적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튜 리 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알레포 사태를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를 선전운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앞서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어제 알레포 전투가 계속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더 많은 민간인들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관영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남중국해 연구원 측은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감시활동이 지난해 700차례가량 이루어졌다며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3년 전에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상하이 주변 일부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고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오늘 영국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합의를 중단하는 것은 재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그러나 이는 이란 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한 약속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참여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월가 출신 스티븐 무누신과 윌버 로스를 각각 지명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빠르면 오늘 중으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의 무누신을 트럼프 정권의 재무장관에 임명한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BC 뉴스도 투자자 출신 로스가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구 호인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를 쓰고 웃으면서 트럼프 타워를 떠났다며 그의 상무장관 낙점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누신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금융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터키 당국이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관계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터키 남부 아다나주의 한 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는 어젯밤 발생한 불로 학생 1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화재는 전기 결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된 6명은 학교 관계자들로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사망 이후 북한과 쿠바 관계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 내지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 내지 3미터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오전, 오늘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 결의안은 7억 달러 상당의 외화 수입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해상과 금융 분야에 한층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과 기관 10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후 서멘사 파워 미국 대사,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 벳쇼 고로 일본 대사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의안 채택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 이후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를 현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을 골라서 독자 제재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금융 제재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안 채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의 2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 결의가 채택되게 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독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2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표하고 180일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국가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가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하면서 빠르면 다음 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하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안 중에 김여정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데다 한국에 아무런 자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도 북한 최고 지도층의 은행 계좌가 한국 금융기관에 없는 상태에서 금융 제재에 추가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기범 박사는 다만 이번 안보리 신규 결의가 내실을 다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기존 구멍이 촘촘히 메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결의안의 미약한 부분에 대해 독자 제재가 취해지는 걸 고려한다면 독자 제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생 목적이나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표현이 많이 없앤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계좌라도 갖고 있어야지 제재를 하는 거니까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제재안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이 박사는 특히 이번에 채택될 결의안 중 편의 취적, 즉 북한 선박에 대한 제3국 등록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해운을 통한 수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현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보단 중국과의 협조,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기조, 방향 등과 연계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채택이 임박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부터 채택까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82일이 걸린 겁니다. 5차 핵실험부터 새 결의안 채택까지의 과정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된 강력한 인공지진파가 5차 핵실험으로 확인된 9월 9일, 유엔 안보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In line with this commitment and the gravity of this violation,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ill begin to work immediately on a proposal.
안보리의 9월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라드 반 보히먼 대사는 회의 직후 언론 성명을 통해 강한 어조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이사국들은 즉시 적절한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히먼 대사가 언급한 유엔 헌장 41조는 추가 제재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같은 날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 역시 이 같은 안보리의 계획을 뒷받침했습니다.
And we will take additional significant steps. Including new sanctions to demonstrate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추가적 중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비난 성명이 이어졌고 관계국 정상들 역시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뜻을 모으기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북 압박 공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핵실험 당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이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나흘 뒤인 13일 서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성김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통해 새 결의안 논의 사실을 밝히고 여러 나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안이 빠른 시일 내 채택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의안 채택까지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건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270호로 총 57일이 소요됐습니다. 이 즈음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BOA와의 통화에서 협상 당사국인 미중 간 합의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270호보다는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이사국들의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련국들은 양자, 다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미한일 3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안보리가 강력한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2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움직임과는 달리 10월에 접어들 때까지 새 결의안 채택과 관련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의 전면 금지를 위해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핵실험 한 달을 앞둔 10월 6일 한국 외교소식통의 입을 통해 미중 간 협상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북중 간 교역 완전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중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양국 유엔 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유엔 대사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파워 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결의안 논의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점을 다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가 말한 결점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우려해 만든 예외 조항으로 사실상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석탄 등 북한의 수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같은 달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추진하는 민생 목적 예외 조항 삭제 혹은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혀 다른 두 대사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결의안 채택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10월 들어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두 번이나 시험 발사했고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50일 가까이 진행되던 결의안 채택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유엔의 고위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270호보다 더 빨리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중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소식통의 말처럼 결국 11월 5일 안보리는 2270호의 역대 최장 기록인 57일을 뛰어넘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자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11월 8일에 열리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 합의에 이르려 한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측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 대선이 끝난 지 약 일주일이 지나자 두 나라 사이에 절충점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이 16일 VOA에 북한 석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실효적이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틀에 대해 미중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안보리 결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24일 이전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추수감사절 이전에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인 23일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외교가를 중심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초안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별다른 이의는 없었고 결국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인 30일로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일자가 잡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중 접경 지역과 항구를 통한 물자 교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신의주 일대와 남포항, 송림항 등에는 컨테이너나 석탄을 가득 실은 트럭과 선박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경과 맞닿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도시 곳곳에 흩어진 물류창고 여러 곳에는 최소 5대 이상의 트럭들이 주차돼 있었고 도로에도 움직이는 트럭들이 여러 발견됐습니다. 또한 일부 기차는 석탄과 함께 컨테이너로 보이는 파란색 물체를 실은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10월 7일 촬영해 현재 무료 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이들 사진들은 이처럼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중 교역이 활발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도시를 통틀어 100대가 넘는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장소를 찍은 지난해 9월 사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활발한 움직임은 북중 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장소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황해도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림항에선 선박들이 석탄을 싣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180m로 추정되는 대형 벌크선은 5개로 나눠진 공간에 석탄을 가득 실은 모습이었고 150m 선박과 80m 선박 2대 역시 석탄이 가득한 상태로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강가에는 비슷한 모양의 벌크선 12대가 일부는 적재함이 비어있는 상태로 일부는 뚜껑이 덮인 상태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송림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남포항 컨테이너 야적장은 지난 8월 BOA 관측됐던 것보다 컨테이너와 트럭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야적장 옆에 위치한 항구에는 컨테이너 선박으로 추정되는 2대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었고 그 옆으로는 16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일렬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약 20대의 크고 작은 선박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대한 수출 통제와 함께 북한으로 가는 화물의 의무 검색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이후 북한의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컨테이너와 선박 등의 움직임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해관총서 통계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위성사진이 촬영된 10월의 북중 교역액은 약 5억 1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4억 2천만 달러보다 1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북한 석탄의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관련해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혹은 탄핵이 사드 배치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가능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어떤 계획 변경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 사드 배치를 8 내지 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29일 한국의 정치 불안정이 미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두 나라의 동맹은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의 힘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를 거치며 계속돼 왔고 한국에서도 다른 행정부들에서 역시 그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의 안보 관계는 굳건하고 매우 중요해 정치 관계에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하원 전체 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29일 전체 회의에서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에서 약 10만 명의 재미 한인들이 북한의 친지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이산가족들의 평균 나이는 80살이고 90살이 넘은 사람들도 많다며 헤어진 친지와의 마지막 상봉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2001년 당시 10만 명으로 추산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이를 허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친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찰스 랭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며 은퇴하기 전 이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봐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지한파인 랭글 의원은 올해로 46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은퇴합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의회에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거듭 제출하고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영화를 상영하는 등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규모 회의가 29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주최로 열렸습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전 현직 관리들, 연방 상원의원, 탈북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센터 산하기관인 부시연구소가 29일 어둠 속의 빛 북한 자유포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at we face arises out of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self.
The lesson of history.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은 북한 정권 자체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이웃나라 국민들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안보 위협의 핵심은 바로 주민들을 박해하는 북한 정권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a regime that treats its people as poorly as it does cannot be trusted to keep agreements.
북한 정권처럼 주민들을 형편없이 대우하는 정권이 계속 합의를 지키고 이웃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행정부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the new Congress has to make sure that the new administration focuses and resurfaces policy in North Korea as its most.
가드너 위원장은 특히 새 의회는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리버맨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끔찍한 여건 아래 살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To me, it's a time to get tough both on the freedom agenda.
반체제 인사들과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대되고 있고 북한 정권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ystem, they are not willing to.
정치 체제의 특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과거 독일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 즉 유태인에 대한 대량 학살에 비유했습니다.
The current Holocaus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So we have to face
현재는 북한에서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이 같은 끔찍한 일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 씨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지만 생존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는 이날 토론회 중간에 내년부터 부시 연구소가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nd so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the Bush Institute's scholarship and mentoring program for North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부시 여사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교육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장학제도 출범을 위한 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만 달러가 모금됐다며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미국 내 탈북자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내년 1월에 신청을 접수해 봄에는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사망함으로써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여겼던 북한과 쿠바 두 나라의 관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혈맹관계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민이 크나큰 슬픔에 잠겨 있다며 카스트로 전 의장이 남긴 업적은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 속에서 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을 직접 찾은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외부 사회에 공개된 것은 집권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에 대해 28일부터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하는 한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조문단을 쿠바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사관에서 카스트로 전 의장을 애도하는 사진을 29일자 신문 1면에 게재하고 6면엔 별도로 쿠바 공산혁명을 이끈 카스트로 전 의장의 일대기를 실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국가적 예우를 갖추어 카스트로 전 의장을 추모하는 이유는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혈맹 국가 가운데 하나인 쿠바와의 유대를 과시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으로선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 속에서 쿠바와의 동맹관계 유지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세계 자주화를 표방하면서 비동맹 국가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맹의 지도적인 국가였던 쿠바와의 관계는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다방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쿠바의 최고 지도자였던 카스트로의 사망은 북한으로서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조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수요를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쿠바는 서로를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여기며 정치적, 군사적 교류를 계속해왔고 국제무대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쿠바도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사흘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960년 수교일에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이처럼 끈끈하게 이어져 온 것은 혁명 1세대인 김일성 주석과 카스트로 전 의장의 돈독한 관계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86년 김주석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양국 간 친선 협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2013년 자신의 저서에서 방북 당시 김주석으로부터 소총 10만 정과 탄약을 무상으로 받은 일을 회고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혁명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남으로써 양국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쿠바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사회주의적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쿠바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마냥 뭐 김정은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갈수록 북한과 쿠바의 관계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특수한 관계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점점 발전해 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의 집권 이후 쿠바가 실용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북한과의 실질 협력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과 쿠바가 비동맹 국가로서의 기존 관계는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서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쿠바로선 북한과의 혈맹관계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가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내 북한 노동자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유럽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은 이들의 인권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8일과 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제23차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강요 이사회에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공식 논의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문제가 강요이사회가 정식 논의할 OSCE 회원국 내 인권 침해 현안 중 하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연례 인권회의에서 국경 없는 인권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이번에 강요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포트레 대표에 따르면 강요 이사회는 회의 뒤 폴란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안보협력기구 차원에서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포트레 대표는 말했습니다.
I was told that the OSCE was considering talking with the Polish authorities and to raise this issue with them.
이 기구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 관계자가 지난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포트레 대표를 만나 북한 노동자 채용에 관한 폴란드 정부의 향후 계획과 북한 노동자 고용 기업을 상대로 폴란드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조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포트레 대표는 국경 없는 인권이 유럽안보협력기구에 폴란드 이외 다른 회원국에서의 북한 노동자 고용 현황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며 강요 이사회의 결정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옛 소련방 국가들을 포함해 대부분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매년 말 열리는 강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카티 피리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9월 등 여러 차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북한 노동자 실태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은 폴란드가 유럽연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집행위원회의 사법조치를 촉구한 것입니다. 피리 의원실은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그네스 용게리우스 의원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추가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리안느 티센 고용사회담당위원은 지난 18일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의혹에 대한 서면 답변을 피리 의원 측에 보냈습니다. 키센 위원은 이 답변에서 집행위원회가 위법 혐의와 관련해 폴란드 정부와 접촉했다며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근로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센 위원은 특히 폴란드 당국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집행위원회가 근로규정의 적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만일 폴란드나 다른 회원국에 유럽연합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The commissioner Marianne Thyssen, who is a Belgian, is a bit reluctant in tackling this issue, although they recognize that there are mechanisms.
국경 없는 인권의 포트레 대표는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약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폴란드나 몰타 당국이 용인한 노동 행태에 대해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가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가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의회 고용사회위원회의 토마스 핸델 위원장도 지난 2월 유럽연합 기본권사무소 FRA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서한을 보내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충격적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국가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램코 브로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는 VOA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aken care of under EU labor law, to which Poland is a co-signee. So this is also Polish law, and Polish law and EU law don't contradict each other in this sense.
가령 유럽연합 노동법에 서명한 폴란드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법은 폴란드 국내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로커 교수는 또 폴란드를 비롯해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유럽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브로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The EU is not really willing to do anything about this, not structurally at least. And even if there would be, there is a limit to what they can get Pyongyang to do. Not known for listening to international advice. So
현재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의지가 생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조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유럽 정부들과 공식기구들이 북한 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비정부기구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교수는 유럽 언론들도 유럽 내 북한 노동자 착취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독일 최대 공영방송인 ARD가 몰타 내 실태를 보도했고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 바이스 독일, 노르웨이 아프텐포스텐 등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 조치한 상태입니다. 체코는 지난 2007년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또 몰타는 지난 7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의류 공장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럽 매체들의 보도에 뒤이은 조치입니다. 이 밖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계기로 북한 인력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과 북의 한의사들이 한국의 노약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한의사 석영환 씨가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는 하나사랑협회 회원들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안해요? 아, 침 맞았거든요, 지금. 북한 전통침이니까 침 한 대만 맞아도 벌써 알래요.
탈북 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하나사랑협회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은 영등포구의 노약자들을 위한 의료와 음식, 예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의 서경환 대표입니다.
무료 한방 의료봉사 플러스에 무료 음식 제공, 전철호시하고 같이 하거든요.
서경환 대표는 한국 최초로 남북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에서도 봉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받은 사랑을 봉사로 갚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사랑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사실 우리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야, 서 원장 우리도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뭐 좀 큰 일은 못해도 말이야 조금씩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됐는데 북한식의 침수를 가지고 아마 환자들이 오시는 분들 어차피 다 아프시니까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통증 위주로 아마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허리 그 외에 무슨 성인병들이 아마 때문에 자문들을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보려고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저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그게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근데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직업적으로 뵌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이 나를 신뢰하고 이 정도로 와서 와시니까.
예. 그 위에 위험시시네요. 예, 206에 86이시고요. 네.
실력 있는 의료 봉사자들이 나와 무료 진료를 한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위장도 아프고.
위장도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뭐야?
무릎, 고혈압, 당뇨. 다리 아프고, 예, 알았어요.
어깨 한쪽이 품기 좋은데요? 아, 친절하고. 아, 마음이 우선 되는데.
침을 맞고 있는데, 나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90이요. 아, 뭐, 수담배 하지 않고 몸 관리해요. 나아졌어, 뭐, 한 그런 기분이 나는데, 과연 나아질까 하는 게 그게 좀 의문이 가네요. 뜨겁지는 않아요, 별로. 네. 괜찮은데.
북한의 고려의학과 한국의 한의학이 만나 어르신 개개인을 위한 맞춤 진료를 합니다.
기사 나왔길래 북한에서 김일성 수혜로서 계속 해오셨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왔는데 또 마침 그 주치의 선생이 제 말씀을 다 듣고서 자기가 직접 시술을 해줘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탈북자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의 감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참 뭔가 확 트인 말이죠. 그러면서 좀 애처로운 면도 있죠. 지금 현재 북한의 실상을 쳐다보면 특히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시 그런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참 친절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 볼 때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 자신으로.
봉사 현장에는 한의사들뿐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경락 마사지사 등이 나와 힘을 보탭니다.
여기 앉으세요.
66세?
네.
불어났네. 큰일 났네.
여기 앉으세요. 혈압 재드릴게요.
많이 바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했죠. 남한테 봉사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허리, 다리.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전통 침과 서울 평양 간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결의 한민족이라는 걸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뭘 있어요? 약을 많이 먹어요.
하나사랑협회는 앞으로도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탈북 대학생 장학금 후원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도 한국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열렸고 청와대에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했군요.
네. 그 이번 주를 한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청와대는 야당과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가운데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으로 대형수사의 경험이 많은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에도 야당은 청와대의 제안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요. 총파업과 동맹 휴업 등으로 노동자, 대학생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도심 행진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소식부터 들어보죠. 국가기관과 청와대,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대 규모의 국정조사로 예상하고 있다죠?
네네. 국정조사에 채택된 증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전직 핵심 인사들, 또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 등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17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은 1차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곳의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오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는 방송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특검도 곧 시작이 되죠?
네. 오늘 박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부 4명의 파견검사 20명 등 105명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지는 슈퍼특검으로 불리고 있고요. 오늘부터 최장 120일 동안 전방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20일간의 준비 기간도 있는데 이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다는 국회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 당장 특검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특검의 최대 관심사는 검찰이 적시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공범 혐의, 즉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이고요. 그리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대통령이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후폭풍이 거세 보이는군요.
네네. 박 대통령의 담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분위기입니다.
네.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주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 담화 내용이 이 성난 촛불 민심에 불을 덧붙인 셈이 됐습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비상국민행동, 오늘 시민 불복종의 날로 선언하고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총파업을 예정했던 노동계, 서울 광장과 지역의 각 도시 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또 재벌 기업의 사옥에 있는 종로와 서대문 일대로의 행진 시위를 했고요. 또 거리 노점상들, 중소상인들 오늘 하루 휴업을 하는 형태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학 학생들도 오늘 하루 동맹 휴업에 들어가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군요.
네. 국정조사와 함께 격앙된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오늘은 야 3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담화는 조건부 퇴진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탄핵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탄핵 추진에 가세했던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한때 탄핵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탄핵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앞에는 어버이연합과 자유민총연합, 한결의청년단 등 이 보수단체가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도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변을 제대로 관리 못한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국회에 맡겼는데 박근혜보다 더 깨끗한 자가 있으면 돌을 던져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야당의 탄핵 추진을 비난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른 소식도 하나 더 들어보죠. 대구에서 큰 불이 났네요. 서문시장이라면 한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고요. 한강 이남에서도 뭐 최대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예전에는 대구장으로 불렸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의 강경시장, 평안도 평양시장과 함께 이 대구장이 조선시대 3대 시장으로 꼽혔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화마의 시장의 한 부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은 한국 시각으로 새벽 2시경에 시작됐고요. 15,300여 평방미터 면적의 4층 건물을 모두 태우고 무너졌습니다. 상가 안에 밀집해 있던 그 900여 곳에 달하는 점포는 대부분 의류와 침구 또 액세서리 귀금속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이 불길이 번지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신고와 함께 90여 대의 소방차 또 900여 명에 가까운 소방 인력이 투입됐고 소방 헬기도 들어왔지만 14시간 가까이 완전 진화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참 대단한 불이 났는데 이 시장 상인들의 마음이 정말 참담하겠네요.
네네,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상가 건물 자체는 보험에 들어두었기 때문에 뭐 재건축 비용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 점포에 쌓여있던 물건에 대한 보상은 모두 상인들의 책임입니다.
네.
뭐 보상도 보상이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불이 난 곳은 9만 3천여 제곱미터, 6개 지구 개별 상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서문시장의 한 부분이지만 그 서문시장의 전체 4,600여 개 점포 상인들에게는 잊을만 하면 재현되는 큰 불에 또 오늘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화재 피해액이 그 미화로 8,6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민심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또 서문시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화재 현장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방문해서 상황을 살폈고 재건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선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휩싸여 있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서문시장의 화재 피해 지원과 또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자 이런 복구가 하루속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